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75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대국 미디안 정벌 이후에 백성들이 왕의 추대에 대한 그 기드온의 거절과 황금 에봇 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은 오고 오는 세대에 널리 알려지고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 길이 남겨질 아주 자랑할 만한 전쟁의 역사를 낳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백성들의 눈에 비추어진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300명을 거느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고 메뚜기 떼와 같은 잘 훈련된 강력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도한 입지적인 인물이요 구국 영웅의 칭송을 받게 합한 인물로 백성들 앞에 큰 신임과 사랑을 받는 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시작을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때는 언제일까요? 기드온에 대한 칭송과 그 신뢰가 하늘을 찌를 때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안에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을 아우르는 강력한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드온 앞에 외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강권하며 왕으로 추대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사사의 모든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잘 소개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기록을 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록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저들은 싫어했다. 그 증언인 것입니다. 또 저들이 왕을 추대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그 강력한 힘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해 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과도기적 체제인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전쟁의 신이다시피 한 기드온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보다 강력한 체제 아래서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려는 속셈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기를 소원했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는 매우 경솔하고 불신앙적인 신앙의 형태를 낳았다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미디안 전투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전투에 참여할 수요를 설정을 하십니다. 미디안 전투에 참여할 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인원은 너무나 많다. 이 전쟁에 두렵고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만 명이 남습니다. 이 만 명 갖고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위에 결안을 던지기식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 명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고 손으로 떠먹는 자와 머리를 물속에 담고 먹는 자를 구별하라 했더니 구별하였더니 손으로 떠먹는 자 300명, 9,700명은 얼굴을 물에 묻고 물을 마시더라 말이죠. 9,700명은 돌려보내라. 이 300명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 300명은요, 여러분, 그 일기당천이라는 말을 들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맨 부대 앞에 큰 비석에 일기당천 박정희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 명이 천 명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다. 목사님 어디 나왔는데 최정예 부대에 다녔습니다. 설교 마치고 오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밀상 큰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일기당천 한 명이 천 명을 감당하는 정예 부대가 이 300명 아닌가? 아니에요. 이 300명은요, 무가치한 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뽑은 실로 어중이 떠주기 부대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 300명으로 미디안 전투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러므로 이 300명은 이 전쟁의 주도자요 승리자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왕이심에 대한 증인들로서 300명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승리 요인은 기드온이다. 기드온에게 모든 시선이 돌려져 있지요.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23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죄송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왕의 추대를 고사합니다. 왕조 설립을 거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왕 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재산을 지켜주고 너희 욕심을 채워주고 힘 있는 너희 편이 되어주는 왕으로서 나를 요청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유일한 합법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나 또한 또 나의 후손들, 나의 손주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고사하죠. 자, 이 사실은요, 기드온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는 사사의 본분을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결단코 침해하고 있지 않지요. 올바른 책임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기드온의 인생 행로가 종결되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 이후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기드온은 훌륭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조금 전의 모습과는 상반된 빗나간 지도자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하고 있죠.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거솥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졌다. 미디안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 가운데 금신장구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보관을 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역할, 그 모델은 누구를 닮고 있죠?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지도력을 답습하고 있지요. 아론의 지도력은 그가 귀금속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물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상황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제작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죠?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흉내내고자 하는 기록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요, 범죄 행위가 되겠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권을 고사한 기드온이라면 기념비적으로 에봇 하나 정도는 취하여서 소장할 만한 위치에 있을 법하지 않는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가. 기드온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 하나로 음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엇을 지적하죠? 기드온의 지도력의 그 과오가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에봇 하나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지도력을 아론의 지도력과 방불한 우상 숭배로 귀결된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봇을 볼 때마다, 자기 집안에 둔 에봇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녀들이, 오고 오는 후손들이 그 에봇을 보며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연유로 제작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 기드온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출애굽의 금송아지가, 그 이름이 뭐였죠? 금송아지 이름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로라. 금송아지의 호칭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에봇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적같은 승리로 취한 전리품으로 영광과 자랑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보여주고픈 하나님을 떠난 자기 교만과 우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에봇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 에봇은 300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일구어냈고 이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만든 영광의 전쟁 역사,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설명하려 했던 자기 교만과 우상 숭배로 속이 되어진 것이 바로 에봇인 것입니다. 이 에봇 제작에 대한 결과가 27절 하반절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에봇 제작으로 인해서요,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 온 집안에 끔찍한 곤륙 상잔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모든 형제들 앞에서 나를 왕 삼으라. 그리하여 자신이 왕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아들을,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말째 아들 요담만이 살아남게 되죠. 기드온의 가문은 역사의 그 비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 버립니다. 게다가 에봇 사건 이후에 그 후손들이 33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림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합니다. 바알 산당에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증언이 등장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총과 사랑을 망각하고 범죄 행각을 끊임없이 벌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또 지워버립니다. 한때는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너와 내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기드온을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망각해버리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화에 범죄로 치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영광을 체험한 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을 목도한 자입니다. 승리의 감격을 맛본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유혹이 침투해 오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사단의 유혹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유혹이 침투하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저 대수롭지 않은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게 되지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기가 왔을 때 신앙의 경계가 소홀히 되지요. 여기에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그 죄악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폐케 하는 자리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은 어디 있죠? 소나기가 막 퍼붓고 번개가 쳐서 한 번에 우리가 소멸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대수롭지 않고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집어 삼켜버리는 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노 이론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 군사용어입니다. 도미노 게임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대로 칩을 놓고 하나를 허물어뜨리면은 연속적 작용에 의해서 모든 칩이 허물어지듯이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조만간 공산화된다는 아주 무서운 이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 손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히 성공할 때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무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무서운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각자의 에봇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들, 물질, 권력, 명예, 건강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섬기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남포교회, 여러분의 자랑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도대체 자랑하십니까? 박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논리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만한 지성과 감성을 나는 소유한 자라 스스로 자랑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무서운 에봇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둔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나의 에봇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세상의 모든 자랑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되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평안할 때 내가 성공에 취해 있을 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쌓아놓고 있을 때 신앙의 경계를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허리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도 남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로 새겨질 수 있는 말씀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고 평안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옵니다. 에덴 동산이 어렵고 힘들 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고 평안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내질 못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싸우기에 우리는 그 싸워서 승리할 만한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무장하여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놓고 자랑할 만한 각자의 에봇을 다 파괴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묻어놓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세상 앞에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